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아, 춥다.
춥죠? 근데 저는 오다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랐네.
네.
예.
네.
아유, 어쩌다가 제가 마지막 가는 애군이다 생각해.
연말이라서 새해를 잘 맞기 위한 액땜이라고 그렇지, 생각하겠습니다.
예. 네, 뭐 크게 아프진 않아요?
아, 약간 아파서 이제 네, 녹음 마치고 병원 가봐야죠.
어, 네.
이런 우울함은 쇼핑으로 풀어야 되나요?
아, 그 와중에 쇼핑할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자, 오늘은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핸드폰을 뭘로 바꿀까 골똘히 생각하고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응. 얼마 전 폰이 고장났어.
어. 아, 근데 잠깐만. 이게 너의 과실은 아니지?
아, 100% 상대방의 과실입니다. 아, 100% 상대방의 졸음 운전을 과실? 하셨다 그래요.
어.
그래서 구독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교통, 그 도로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잘못을 안 해도 상대방이 잘못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상대방이 졸음 운전을 해서 멀쩡히 서 있는 전우나님의 차를 박았대요. 네, 그래갖고 지금 네, 끝나자마자 뭐 차도 맡기고 또 병원도 갈 예정입니다.
네.
근데 핸드폰을 바꾼다고?
네,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어요?
네, GPS 칩이 고장이 나서 그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수리비를 지불하고 하느니 새로 하나 사자. 그리고 제가 이제 10년 넘게 아시지만 갤럭시를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은 다 아이폰을 쓰는 걸 보니 저도 왜 쓰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써볼까?
아이폰으로?
네. 근데 제가 또 출신이 있다 보니
그렇지.
사람들이.
네, S전자 출신이죠.
어. 그 굳이 아이폰을 또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민을 했는데
아니 근데 나왔는데도 지금 네. 계셨던 분들이랑 지금 만나고 있지 않아요? 계속 좀 가끔씩?
가끔은 아니고요. 자주.
자주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거기다가 아이폰 들고 나가면 욕먹지 않겠냐?
그렇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후배 하나가 아이폰 샀다가 정 껄끄럽고 손가락질을 받으려고
손가락질.
중고로 내다 파시면 돼요. 이러는 거야.
오.
애플은 이제 중고 가격이 별로 안 떨어져서
아, 그래요?
이제 크게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당근의 길이 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은 중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중고 얘기. 아,
지윤님은 중고 좀 하세요? 중고 매매?
안 해요. 전화기는 특히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아이폰 4부터 썼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아이폰 4부터 다 있어.
와.
그동안 이게.
근데 내다 팔면은 그 꽤 돈을 받는데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원래 이제 중고 거래를 안 하는데 특히 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대단히 뭐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네. 좀 찝찝해요.
아, 정보가 나갈까봐?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걱정은 되죠.
차곡차곡 집에 이제 서랍에다가 모셔두고 있고
일단은
이 중고 거래를 한다는 게 누구하고 가격 내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 내가 나서서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팔면은 사는 사람이 있고 혹은 내가 사면은 파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누군가 만나갖고 뭘 한다라는 게 피곤해.
그렇긴 해요.
예. 네. 그래서 그 사람 만나서 물건을 주고 받고 이런 것도 부담스럽고 제가 또 내고 못해요. 내가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를 보면서 기안팔사님이 인도에서 바가지 쓰는 거 보고 아, 딱 난데 저거 막 생각 진짜 많이 했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 특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손해본 느낌이 들 때 되게 화가 나거든.
그렇지.
나 자신에 대한 화가 나.
자괴감이 들지 돌아오는 그러니까. 길에.
어, 그래서 그것도 스트레스고. 또 이제 물건을 팔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신경이 쓰여.
뭐 스크래치나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지.
네. 그래서 그것도 내가 싫고. 근데 돈 보냈는데 뭐 떼일까 봐 신경 쓰이고 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고. 그리고 원래 이렇게 제가 사는 걸 안 좋아해요. 쇼핑하는 거 자체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뭐 별로 뭐 이렇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 나한테 필요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아, 그 명언인데요.
네. 그래서 제 주인은 신상을 사서 최대한 오래 쓰자.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TV가 참고로 말하자면은 36인치야.
골동품 아니에요?
골동품이지 거의 뭐 10년 넘은 것 같은데 한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보는 사람이 없어서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 살 필요가 없어서 바꿀 아.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냥 골동품처럼 딱 모셔놓고만 있어요. 저 그냥 처분한다고 해도 뭐 중고마켓에 내놓을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버리겠지.
나중에 이제 아드님들이 우리 어머님 댁에 TV 한 대 놔드리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둘째가 사실은 옛날에 한 뭐 6, 7년 전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와갖고서는 엄마 누구네는 되게 부자인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왜? 그때 TV가 엄청 커.
요즘은 뭐 80몇 인치 이런 그치? 거는 거의 기본으로 갖고 있으니까.
네. 우리 은하님은 중고거래 많이 하죠?
전 당근을 자주 써요. 근데 이제 뭐 비싼 거 파는 건 아니고 해외에서 이제 친구들 주려고 기념품을 살 때 왜 다섯 개 사면 되는데 뭐 여섯 개, 일곱 개 막 사고
넉넉히 산다.
넉넉히 사고 그래서 이제 남으면 그런 것도 좀 팔고 그다음에 이제 장롱 속에 진짜 오랫동안 처박혀 있는 명품백 그런 백들도 팔아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운동 가거나 여행 가거나 하면 막 비 오고 이러면
아 갑자기?
갑자기 이제 바람막이 같은 거 살 때 있잖아요. 옛날에 생각하면 샌프란시스코에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저녁 되면은 너무 추워지면서 후드티 같은 거 사 입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급하게 사 입었다 필요 없어진 것들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뭐 10만 원 아래고 시세보다 낮게 내놔서 쉽게 파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제가 잘 안 해서 모르거든요. 네. 앱을 깔아본 적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중고시장이 엄청 규모가 커졌다라는 얘기는 듣기는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당근 거래를 안 해본 사람이 없다. 근데 여기 안 해본 사람, 이제 제가 안 해본 사람인데. 예, 그래서 중고시장이 규모도 커지고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요즘 중고나라에선 구하지 못하는 게 없다.
아, 그래요? 오, 그러면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이제 소소한 제품들 말고도 좀 큰 것도 많은가 봐요?
그렇죠. 뭐 명품들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희귀한 기계류라든지 이제 남자분들
기계?
같은 경우, 그런 것들까지 다 중고나라를 쳐보면 구할 수 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주신 백이나 옷 같은 거 진짜 몇십 년 조금 더 물리면은 이건 거의 반세기가 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고가 브랜드 중에 뭐 손에 꼽으면 몇 개가 있는데 유행이 좀 지나서 입지도 않고 들고 다니기도 좀 거시기 하고 그래서 이제 박아놨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또 버리지도 않게 돼요. 이게
명품 하면 에루샤.
에루샤 뭐?
에르메스 루이통 샤넬.
아 에르메스 루이통
근데 이게
샤넬.
사실은 에루샤의 그 위상이 높은 것이 또 중고시장에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중고시장 가격이 얼마만큼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형성되는가.
아, 리셀 밸류가 있구나.
그렇죠. 그게 이제 명품의 아주 잣대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은 에루샤는 잘 팔리는 거예요? 좋은 가격에?
그렇죠. 그게 사실 이제 MZ세대, 뭐 젠지에게 명품이라는 게 지훈 어머님처럼 이제 오랫동안 간직하고 네네. 또 이제 자자손손 물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사서 석 달 쓰고 질리면은 중고에 팔고 또 새로운 걸 사고 어떤 인스타에 일단 찍어서 올린 후에 팔고 비싼 돈 받고
아~
그런 식의 사이클을 가지는 게 요즘의 명품 시장이기 때문에 중고 시장에서 얼마만큼 잔존 가치가 유지되는가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죠. 그리고 샤테크란 말도 있잖아요.
샤테크, 샤넬 뭐 하는 거예요?
샤넬백을 샀는데 3개월 썼어. 다시 팔려고 했더니 유로 환율 오르고 그래서 백 가격이 더 올랐어.
그런 일도 있어요.
재테크가 돼.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죠. 물론 요즘은 경기 침체가 되면서 네네. 사람들이 이제 명품에 대한 인기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샤테크가 어려운 시기지만 어쨌거나 좀 경기가 호황이고 환율이 이제 유럽 쪽에 강하게 움직일 때는 샤테크가 가능해지기도 하죠.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언박싱 영상이나 이런 걸 올리는 거구나.
그렇지.
아, 이거는 중고가 아니라 신상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요.
아, 근데 뭐 에루샤 얘기를 하셨는데 다 그렇게 잘 팔리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잔존 가치가 유지되는 에루샤로 사람들의 디맨드 수요가 쏠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명품 아르마니.
아르마니?
알마니나 돌체앤가바나 같은 데는 재단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쵸,
의류로. 근데 사실 생각해봐요. 옷이라는 거는 아무리 잘 보관을 한다 그래도 몇 번 입고 나면 흐늘흐늘해지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 것을 구매했다가 팔고 하는 소비자의 패턴에 적응 못함으로써 명품 시장에서 위상이 많이 떨어졌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에로샤 같은 경우는 뭔가 시그네처 뭐 라인이나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만약에 샤넬 백이다 그러면은 샤넬 백 하면 딱 떠오르는 아주 기본 샤넬이 맞아요. 있는데.
클래식.
어, 네. 뭐 루비통도 마찬가지고 모노그램 뭐 이렇게 딱 해갖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크게 변하는 게 아니고 뭐 하나쯤 우리가 뭐 명품 백이 여러 개 있으면은 늘 갖고 있는
네.
예, 그런 기본 아이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맞아요.
예. 근데 알마니라든지 돌체앤가바나라든지 다른 종류들 이런 종류는 딱 떠오르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이제 트렌드에 민감한 이제 라인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중고 거래를 하기에는 조금 걸림돌이 되는 거죠.
애플은 왜 그런 거예요?
핸드폰 시장도 사실은 네. 그 중고 시장을 끌고 가는 자가 프리미엄 마켓을 끌고 가는 그게 약간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사실 고가 핸드폰 시장에서 지금 애플의 마켓이었는 70% 정도거든요.
아 그냥 독식이네 거의?
그렇죠. 애플폰을 쓰고 1년 뒤에 팔아도 어느 정도의 중고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150만 원이 넘는 폰을 덥석 사게 되는 거죠.
삼성은 어때요?
삼성은 이제 핸드폰 전체 마켓셰어에서는 1등이잖아요. 세계 1위.
아,
그런데, 그런데 이제 프리미엄 폰에 있어서는 애플에 좀 밀리죠.
아.
이 현상을 더 증폭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중고시장.
중고시장, 중고가의 빠른 하락이에요. 이제 언론 보도 같은 것들이 많은데 여기 관해서 출시 2년 지난 제품을 기준으로 삼성 플래그십은 애플의 동급 제품 대비 절반도 못 미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어, 그건 굉장히 하락이 심한데?
그렇죠. 이제 갤럭시 22, 22 울트라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네. 이 145만 원으로 출시됐는데 지금 이제 중고시장에 팔려면 66만 원 수준.
어우, 반 이상이 깎였네?
네.
그럼 애플은 어때요, 아이폰은?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네. 175만 원으로 출시됐는데 요즘 네. 폰 너무 비싸. 중고가가 120에서 130만 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되게 비싸네.
그러니까 이제 실용적 젊은 세대들은 애플을 그냥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냥 애플바들도 있지만 좀 더 마음 편히 구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고폰이 규모가 되니까 철진한 폰 액세서리도 구하기 쉽고 이제 각종 그 에코시스템들도 점점 맞아요. 강화되면서 아. 프리미엄에서 애플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거죠. 닭이 아.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건 그렇구나.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딱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아이들 폰이 다 갤럭시예요.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근데 스마트폰을 이제 좋은 걸 안 사줬거든요. 지금까지 작년에 하나 이제 우리 첫째는 하도 후진 것만 쓰니까 맨날 저렴한 떠리폰 같은 것만 사줘서 이번에는 내가 조금 그래도 신경 써서 괜찮은 걸로 사주겠다. 그러니까는 왜 우리 폰 매장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누워갖고서는 구석에 있는 애들 말고 세워져 있는 애들 중에 이제 골라갖고 줬어.
그렇지 그런 거 사줘야지.
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애들 자체는 사실 뭐 떠리폰이나 저렴한 폰에 문제는 없었어요. 뭐 불만도 표현 안 하고. 근데 케이스를 못 구하겠는 거야.
그렇지. 어.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케이스를 딱 구해서 뭔가 사이즈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카메라 렌즈를 가리고 뭐 이런 식이니까 정말 정말 후진 케이스 이제 아주 옛날 거 어디서 남은 거 구석에서 가져온 거 이런 것만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없어져갖고 그렇다. 그 모델도 너무 많고.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삼성은 사실은 그냥 이제 바 형태 갤럭시 시리즈도 나오지만 플립 폴더 하면서 맞아. 디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 다 맞춰서 이제 액세서리를 다 갖춰놓기가 좀 힘든 거죠. 업체로서도 힘들고 그 유통업체들도 이제 유통망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중고폰의 인기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아이폰 쟁여놓고 있어요? 나중에 애플 박물관 만들겠어.
그러니까 폰을 바꿀 때 이제 원래 갖고 있던 기존 폰을 주면 할인이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의 데이터를 누군가가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핸드폰이라는 게 우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누구한테 넘겨준 게 찝찝해. 그래서 그냥 안 팔고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물관이라도 하나 차릴까.
나중에 이베이에 아이폰 4 비싸게 팔 수 있어.
아 진짜?
얼마 전에 아이폰 첫 모델을 언박스 상태로 한 것이 뭐 몇 억에 팔렸다는
아,
보도가 있었죠. 이제 그래도... 지윤 박사님 나이 80쯤 됐을 때.
그래도 안 팔 것 같아.
네. 근데 어쨌거나 애플이나 샤넬이나 중고가 프리미엄의 판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니까 왠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최근 트렌드인 거예요? 중고 그죠? 거래가 많은 게?
네. 작년인가? 컨설팅 업체 베인앤컴퍼니 있잖아요. 네. 2021년 기준에 중고 명품 시장이 17년 대비 65%가 늘었다는 거예요. 거기 비해서 신규 상품들 매출은 같은 기간에 12% 정도 늘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큰다는 게 사실 요즘 힘들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이제 네. 쑥쑥 커지진 않으니까. 근데 대단한 거죠.
근데 이런 중고거래 현상이 우리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떴다라는 얘기를 봤어요.
맞아요.
네, 뭐 호주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요새 보니까 중국에 또 그렇게 중고마켓이 뜬다라는 네.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일본도 굉장히 이제 핫한데 일본의 예전에 명품 시장에 굉장히 큰 손이었잖아요. 일본의 지하철 타면 그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다 그 지하철 타면서도 에르메스 백 들고 타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노년이 되면서 이제 중고 명품 시장에 자신이 가졌던 명품 백들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요즘 엔화가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중고 명품 거래업자들이 일본에 가서 물건을 사서 세계에 파는
그런 도달 장소를 하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기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고 거래가 막 늘어나면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이렇게 자꾸 신상을 조금 사줘야 되는데 이게 중고 시장이 막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다 사버리니까 오리지널 신상을 팔아갖고 벌어들여는 수익 시장이 이게 잠식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명품 업체들이 중고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이제 커멘트들을 많이 내놨었어요.
네.
이제 지윤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 시장이 이렇게 커가니까 마냥 등 돌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품 업체들 자신이 중고 명품 시장에 뛰어들어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죠. 구찌나 보테가 베네타를 갖고 있는 이제 그룹,
네.
캐링 그룹이거든요. 네. 미국의 온라인 중고 명품 플랫폼인 더 리얼 리얼. 이랑 손잡고 이제 구찌 중고를 파는데 협업을 시작했고요. 또 이제 다른 명품 플랫폼이라고 베스티에르라는 명품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분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게 영국의 상류층들이 웨딩드레스 같은 것을 많이 맞춰 입은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회사가 캐링 그룹이 소비자들로부터 중고를 사들여요. 그래서 베스티에르에서 자신들이 보증하는 중고품을 파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사가 보증하는 중고품 판매.
오, 그러니까 명품 업체가 직접 이게 중고품을 예. 판다. 자기들의 중고품.
네.
그 약간 요새 그 중고차 시장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현대 기아차가 이제 직접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었죠.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사실 이런 거래를 이제 1대1로 뭐 다른 사람들과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알아보기도 힘들고
네.
근데 이건 업체가 직접 해서 판다라고 하니까 훨씬 더 신뢰도 가고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스마트한 어떤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중고 거래 산업을 다룬 아티클이 실렸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젠지 소비자들의 성향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환경 친화적이고 이런 부분을 이제 봤는데 명품 업체들 자신이 나서서 거래를 활성화함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시장에서 그 판매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얻을 수도 있고 또 환경 친화적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
환경 친화적이다라는 건 그냥 갖다 붙인 것 같고 내 생각에.
아 ESG 없으면 요즘 안 돼. 아,
ESG 맛이 간지 오래야. 근데 내가 보기엔 그냥 쉽게 말하면 매장에서 산 것보다 싸니까.
맞아요.
예, 네,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사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런 고가 브랜드들이 중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은 제 생각에는 꽤 파급력이 있을 것도 같은 게요. 사실 중고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신뢰예요. 이게
짝퉁이냐.
진짜지? 그렇지. 짝퉁이냐 진짜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중고로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가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샤넬백 같은 거 클래식이다. 이거를 중고거래라고 해서 뭐 한 20만 원에 팔 수는 없는 거잖아.
짝퉁도 더 비싸요.
그럼 아 그러냐?
네.
그러면은 꽤 고가를 주고 중고 플랫폼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진짜 진짜 명품을 정말 많이 산 사람이 아는 다음에는 그런데 이거를 오리지널 브랜드에서 사갖고서는 중고를 판다 그러면은 당연히 관리를 할 거고 자기네들이 짝퉁을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진품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서는 마음 졸이고 고민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 차라리 그 스트레스를 받느니 조금 돈을 더 주고 그냥 뭐 구찌에서 하겠다, 샤넬에서 하겠다 이게 네.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이제 코치라는 네. 그 미국 핸드백 브랜드가 있어요. 네.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직접 중고 거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몇 년 지켜보면 좀 알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핸드폰 시장도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핸드폰의 중고 거래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죠. 그 IT 조사 업체 IDC라고 있거든요. 글로벌 네네. 업체. 그 중고폰 시장 판매가 2026년 이제 3년 남았는데 4억 1천만 대가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에요. 매출 규모로는 130조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작년에만 보면은 중고폰 시장이 5% 성장했대요.
5% 성장?
네. 근데 굉장히 성장률이 낮은 것 같죠?
네.
이 낮은 이유는 충분히 중고폰 물량을 확보를 못해서.
없어서 못 파는 네, 거예요?
네. 없어서 못 파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장에서의 마켓쉐어가 49%를 애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은요?
삼성은 26%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애플 하는 거구나. 근데 원래 우리가 중고거래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구하기 어려운 거를 중고라도 사는 거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엔 그런 그 생각이 많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절판돼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중고 시장을 가서 혹시 이 책 가지고 있는 뭐 파실 분 해갖고 샀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또 다른 목적 하나는 사실 그거잖아요. 뭐 내가 산 물건 실증이 나서 버리기보다 몇 푼이라도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 물건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몇 푼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은 아 팔면 좋지 뭐. 갖고 있으면 짐 되는데. 뭐 이래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외국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은 외국에선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가라지 세일도 있고 그렇죠. 플리마켓도 있고 뭐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막 가서 구경 가잖아.
그치. 뭐 일요일 날 막 이런데 마당에다가 맞아요. 이렇게 쫙 앞 론에다가 이렇게 펼쳐놓으면 가서 구경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은 사실 중고를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도 중고 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제 뜨거워지고 있죠. 특히 이제 플랫폼 중고 거래. 그 3대장이 그쵸.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근데 이제 가입자나 거래 건수에서는 중고나라가 최대 규모라고 해요. 그 22년 4월 기준인가? 회원 수가 2,500만? 근데 뭐야, 월 이용자가 1,500만 정도.
야, 전 국민의 반이네?
그렇지.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인데 우리나라는 중고나라예요. 당근마켓도 누적 가입자 수는 2,100만 정도라고 하고. 근데 이제 월 이용자 수는 1,800만이니까 더 활성화.
더 많네요?
근데 이제 번개장터는 거기에 좀 못 미치고.
아, 그렇구나.
중고나라에 진짜 그 없는 물건이 없는데 여기는 업자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아. 이제 업자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중고 물건을 싸게 가져가서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고
붙여서.
이제 파는. 그리고 당근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역 기반. 그쵸. 동네에서 만나서.
네. 이게 반경 6km던가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거래한다고 하는데 주부들이 많다 보니까 물건값을 좀 많이 깎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쌈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동네에서? 가까운 이웃끼리 감정을 상하는 일이 오히려 많아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 그렇고.
근데 번개장터는 저는 잘 안 써봤는데 이게 약간 취향 기반 중고거래라고 자신들의 캐치프레이즈를 내놓고 취미 카테고리에 속하는 물건들을 검색해서 찾기 편하게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해요.
뭐 헬로마켓, 뭐 네. 다나와 장터, 제가 그리고 썼었던 알라딘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각각 좀 특징이 있다고 듣긴 했어요. 근데 중고나라가 같이 가장 많다 회원수가 네.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쵸? 이게 아마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2003년에 네이버 카페로 시작을 했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카페로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뭐 2,500만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오늘도 중고로운 평화나라.
정말 평화롭나?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마켓의 특성상 신뢰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돈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뭐 여러 가지 방책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조금 눈팅을 좀 해봤거든. 각자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이 중고나라는 아무래도 오래된 만큼 네, 40, 50대 중년 남성들이 많다.
아.
예, 그래서 사고 파는 것들도 뭐 전자기기라든지
맞아요.
게임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좀 많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별 걸 다 판다. 별장도 있다는데. 뭐 당근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로컬, 완전히 로컬이고 거의 맘카페 같다.
그래서, 뭐 그래서 명품 옷을 뭐 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여성 쪽에 여성 취향의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요. 아동 옷들, 유아용품.
그렇구나. 번개장터는 그 취향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10대, 20대 뭐 아이돌 굿즈라든지 뭐 콘서트 티켓이라든지 뭐 그런 걸 파는 경우도 많고. 근데 사실 이게 뭐 전부 스마트폰이 다 바꿔놓은 거죠.
맞아요.
예. 뭐 뉴스에서 보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뭐 알라딘 빼고. 근데 중고거래를 이용해봤냐라고 물었을 때 60%가 이용을 해봤다.
그러니까 중고나라라니까.
어, 중고나라야.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대가 30대. 71%로 가장 많고.
네.
그 다음에 20대, 40대. 그러니까 이제 65%, 64%고 네, 확실히 이제 50대 이상이 좀 낮습니다. 네, 50%. 거기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근데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는 되는데 플랫폼들이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어요.
돈을 못 벌면 그걸 왜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중고거래시장, 국내 이제 중고거래시장 규모가 2020년에 20조 원 규모를 넘어섰다. 그다음에 당근마켓 거래 연결 건수가 1억 6천만 건 이상이다.
와.
라고 했는데 이게 수수료를 붙이고 뭐 이런 모델이 아니잖아.
당근은 수수료가 안 붙죠.
네, 네. 그냥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니까 지역 광고라고 해서 광고를 띄우거나 요즘은 이제 그 유사한 제품들을 그냥 이제 온라인 업체에서 또 이제 추가로 검색하게 해주는 그런 검색 서비스를 연결시켜놨는데 작년에 영업적자가 565억.
아이고.
21년에는 352억. 오히려
더
이제
늘어났네?
더 늘어난 거죠. 물론 쿠팡 같은 경우도 보면 막 수년 동안 계획된 적자라고 하다가 최근 1년은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네. 쿠팡은 유통마진을 붙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배달 수수료가 있고 이제 이런 수익 모델이 있는데 당근은 이제 광고라는 것이 얼마만큼 수익성을 줄 것인가 의문스러운 상황이죠.
2015년에 출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흑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당근당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신기한 것도 같고. 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손해는 계속 더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네.
아, 최근에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제주도에서 당근마켓이 일반 중고 거래 이용자한테 광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만약에 3만 원 이상의 판매글을 올릴 때는
네.
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3천 원의 비용을 받고 24시간 광고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 점점 수수료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고도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못 버티고 수수료 모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당근이 대단한 포텐셜이 있기는 한 게 데이터잖아요.
맞아요. 지역 단위로 이제 사람들의 정보가 쌓여 있으니까요.
그치.
그다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올리느냐 이런 데 따라서 사람들의 성향 파악도 되고 사실 AI가 복구한다면 마치 페이스북이 저희 취향을 알아서 취향 타겟 광고를 하는 것처럼 그런 유사한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 같은 이제 정치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말 탐나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네요.
구마다 동마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아주 그냥 굉장히 이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할 때 노다지야. 재판.
명품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가요?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기본의 하드 데이터하고 맞춰갖고서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하는지 투표 행태가 어땠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결국 이제 빅데이터 식으로 해갖고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그치.
나오는
어, 방금
거네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하는 게 그거잖아.
네.
그랬다가 걸렸지만.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긴 한데 이제 데이터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니까는 이제 못하고 있긴 거겠죠. 네. 그래서 궁금해요. 당근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지. 은하님은 중고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거래 경험이 다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아유, 뭐 좋기는.
진상들 많이 만나봤어?
그럼요. 중고거래를 두렵게 하는 그 하나가, 아, 진상을 또 만나지 않을까. 저도 몇 번의 황당한 경험이 있죠.
네.
이제 뭐, 산다고 해놓고, 이제, 잠수 타고, 연락 끊고, 시간 어기고, 이런 건 애교.
아, 진짜?
황당한 경우는, 자, 물건을 5만원에 거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나타나셨어.
어.
내 손에 3만원을 꼭 쥐어주시고.
아, 진짜? 어. 아, 이것만 받아!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 진짜?
그럼 뭐, 어떻게. 뭐 쫓아가서 2만 원 더 내놓으세요 이러기.
아,
뭐
도망간 거야 그러고?
그러고 휙 돌아서 가시는 거지. 근데 얼마 전에는 내가 한 10년 입고 그 내놓은 코트가 있었거든요.
어, M사 코트? 네.
그걸 사간 가격에 두 배도 넘는 가격에 또 올려놓으신 분을 문득 발견하고.
그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 왜냐면은 모르고 그걸 사는 분은
그렇죠. 저는 10년 넘게 입었다고 해서 팔았는데 그분은 그런 부분을 정보를 다 빼고 M사 코트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제
두 배 넘게 가격도.
네. 중고 거래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뭐 몇 년 동안 중고 거래가 늘었다고 하지만 올해 뭐 보면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도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물건을 새로 사야 또 중고에 내놓는데 물건을 새로 사질 않으니까 중고에 내놓을 물건 자체도 줄어들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신상 마켓뿐만이 아니라 중고 마켓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코로나 끝나면 보복 소비가 어마어마할 거다. 기다려, 딱 떼고 기다려 막 이랬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오히려 막 오픈런하고 막 이런 건 줄어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었던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면 신상보다는 중고 쪽으로 눈을 돌릴 거다. 왜냐하면 싸니까.
아.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MZ세대도 그렇고 이제 중고 거래를 하는 분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합리적으로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활성화됐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나라면 내가 정말 원하는 제품을 돈을 다 주더라도 공신력 있는 그 업체 매장에 가서 혹은 플랫폼에서 신상으로 살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중고로 거래를 해서 산다면은 그거는 나한테 뭐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큰 상관은 없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그냥 값이 싸니까 아, 뭐 이 정도 가격이면은 내가 너무 원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은 괜찮으니까 뭐 사보지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네,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사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장롱에 박아놓든지
네.
아니면은 뭐 난 사람 또 주든지 그냥 뭐 이래도 본전 생각이 크게 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고 거래가 화랑이다라는 것은 신상 거래도 화랑일 때 경기가 맞아요. 좋을 때 돈은 그냥 많이 쓰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신상 사고 그다음에 살까 말까 싶은 건 한번 중고로 사볼까?
그렇죠.
예. 네.
사실 중고에서도 충동 구매가 많죠. 이게 뭐 원가보다 싸다라는 그런 매력 때문에 살 필요가 없는 것들을 굳이 그치. 사게 그치. 되는
그런 약간 원플러스 원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인 거지
그런 느낌이 있고 네. 아까도 말했지만 좀 쓰다가 팔아야지라는 그런 어떤 기분 뭐 정말 아끼려고 중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의 효용이 다한 제품을 빨리 팔고 나는 또 새로운 걸 구매해야지 요즘 중고 거래 정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충동 구매와도 맥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거 이건 내 생각이지만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뭐 코로나 때 심심하잖아.
네.
근데 약간 소소한 행복이 아니었을까. 그냥 이제 물건 갖고 있는데 나한테 별 필요 없는데 아 이거 한번 팔리나? 올려볼까? 그래서 딱 팔려 그러면은 오 돈 벌었어. 막 약간 얼마 안 되지만 뿌듯함 있잖아. 내가 뭔가를 했어 여기서 막.
그렇지.
그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기쁨도 희미해지고 진상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시들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예전에 사실 벼룩시장 가서 뭐 사는 것도 그런 기분이 좀 있었지.
그치.
정말 쓸데없는 거.
네. 별 필요는 없어.
정말 손때 묻었는데 진기 명기, 진품 명품에 가까운 제품들 나오는 경우가
그치. 근데 이거
많았어요.
한 5불밖에 안 해. 그러니까 5불 뭐 쓰지 뭐 기분 그치. 좋게. 뭐 약간.
영국에 가서 포르투벨로 이런 데 가면은 뭐 입 빠진 도자기. 척키 같이 생긴.
그걸 왜 사냐?
저 누가 사나 하면서 또 하나 들고 나오고. 해외에서 뭐. 가라지 세일 같은 데 가면 정말 쓸데없는 그릇 같은 거 좀 사고 뭐 TV 팔면 뭐 TV도 한번 바꿔볼까? 뭐 하고 저는 좀 해봤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아니,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쇼핑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백화점 가면은 그 매장에 소파 있으면 거기 앉아 계시는 아버지 무리들 있잖아. 네, 거기에 내가 끼어있는 사람이야. 항상. 쇼핑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또 독립투사에 대한 책을 좀 모았잖아.
아니 진짜? 놀라운데?
만주로 가서 왜 항일투쟁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회영 선생님, 이상룡, 뭐 김동삼 이런 분들이랑 이런 가족에 대한 책들이 옛날에는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안 읽잖아.
왜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런 육성으로 누군가의 그 삶을 기록해놓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고로. 그래서 보면 이회영 선생님의 부인 이은숙 여사, 나 뭐 이상륜 선생의 손주 며느리, 허은 여사가 쓴 자서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독립운동의 한 복판에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나 이런 것들 이제 읽은 게 너무 좋아서 그런 것들 좀 구하러 다녔었죠.
그렇구나.
근데 요즘 알라딘에 가면 이런 이제 귀한 책, 절판된 책 이게 아니라 지금 베스트셀러 읽고 그 다음 주면은 우르르 나와 있는.
아, 그래요?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씁쓸하기도 해요.
아, 베스트셀러라고 왕창 팔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그게 막 반질반질한 거의 띄지도 떼지 않은 책들이 또 수십 건이 알라딘에 진열이 돼 있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책을 읽고 소중히 하고 간직하는 그런 사이클도 또 아닌 것 같은. 뭐 사실 그게 뭐 백 샀다가 3개월 들고 파는 거랑 책 사서 일주일 읽고 다시 파는 거랑 역시 소비 행태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약간 내가 늙은 거야. 나이를 좀 먹은 사람이라서 물건 하나하나 살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고민하는 게 귀찮아서 쇼핑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치.
연말 되니까 또 한번 싹 마무리해야지.
맞아. 이제 좀 대청소하고. 진상이 두렵긴 하지만은 정리를 해서 당근에 한번 내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만 원 이제 또 챙겨갖고 커피나 한 잔 드시죠.
네. 이렇게 오늘은 중고거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도 다가오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조금 뭐 크리스마스 혹은 연말 특집으로 뭔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좋죠. 캐롤 이야기 같은 거?
캐롤 이야기. 너 좋아하는 캐롤 있어?
아,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볼게요.
나는 물어보면 딱 나와, 하나.
뭐예요?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Have yourself 귀여운, a merry little Christmas 하는 노래. 네. 그 노래를 가장 좋아해. 캐롤 리스트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진짜.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 연말 특집으로 조금 블링블링, 화사화사 이런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즐거운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롱테이크 김지윤이었습니다.
전화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